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요. 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탄 파레토의 법칙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면 2080이라는 치약이 바로 여기서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 파레토가 이 이론을 밝힐 때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파레토는 이 법칙을 그래서 2080이라고 하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고 20%의 핵심 인력이 80%의 매출을 올리고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20%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열정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청년의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대전 온누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온누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하영주 목사님은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다닌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늘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 문구죠. 연마다 정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H29라는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H29. 예, 사도행전 29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28장인데 29장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X29가 무엇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어서, 그때는 살아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X28장 다음 장인 29장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X29의 장을 새로 써내려 간다고?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젊은 이들의 투쟁과도 같이 보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젊은 이들과 같은 믿음과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헌신,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싸움들을 보면 나를 울컥하게 만들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삶의 태도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댔다며 핑계를 댑니다. 분명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남에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환경에 따라 나의 신앙이 폭풍이 몰아치는 마치 바다와도 같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나쁘면 신앙도 나빠집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과 가까워져 있다가 환경이 멀어지면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근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늘 강조하지만 남의 일처럼 들립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적당주의, 그 적당주의를 넘어서 찾아온 매너리즘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집요하게 갈라놓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면 떠오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패기와 도전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간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시의 한 전등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저녁마다 어두운 그 낡은 창고에서 뭔가를 뚝뚝뚝 망치질을 하면서 날마다 기름을 뒤집어 쓰고 밤마다 어떤 기계와 시간을 보내며 실험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늘 욕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창고에서 큰 굉음을 울리는 부르릉 하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T형 포드라는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마을에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8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명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뚫고 나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무모한 길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이 그 길을 닦아 나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2G폰을 쓰며 만족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통신도 더 이상 좋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하구나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자신의 부모님의 차고에서 폰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늘 사용하는 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은 어떤 사람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청년의 노력은 놀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산업 기술의 변화를 주게 된 것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LCD, 모니터, AI 기술, 계속적 모든 지금 자동화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하나의 노력 때문에 세계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있다면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으로 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과 열정은 다른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든 없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무조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거기에 반해 다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이 한 가지가 너무 좋아서 그것에 마치 미치고 몰두해서 그 집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축구와 야구를 하는 선수로 볼 때 박지성과 류현진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뭐 박지성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박지성이 노력하려면 류현진은 야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열정의 사람들이 80%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1학년 때 대전 궁동에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술과 담배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던 우리 형제들에게 칼빈의 자유주의가 어떠냐면서 칼빈이 어떤 사람이냐면서 막 따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때 같이 이제 자취를 하면서 같이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충남대에 다니는 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단체를 다녔었죠.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화요일, 금요일만 되면 늘 집 밖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물건을 한 가지씩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CD 플레이어, 하루는 비싼 옷, 하루는 처음 보는 통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가관이었습니다. 형, 이거 하나님이 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는, 야,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네. 그럼 뭐 하나님이 그걸 왜 주냐고 그랬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진짜다. 하나님이 줬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애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늘 뭔가를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시절 당시에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번제가 드려질 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공중기도를 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회당을 단순히 기도의 집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공간복음 중에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모두 있지만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자신들이 기도하였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늘 즐겨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과 목적,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은 기도의 내용과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면, 7장은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액션, 즉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막 직장에 입사한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폐기와 도전을 뭉쳐있는 이 사람은 늘 무언가에 갈증이 있는 듯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기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기도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한 사람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굶주린 배는 채워야 하겠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는 것은 반드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왜 청구를 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청구를, 자녀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늦었지만 주위에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번 문 밖에서 요구를 했겠죠. 배가 고픈 친구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빵이든지 고기든지 무엇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히 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두드리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을 때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는 자동차를 길 위에 달리게 하고 싶은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기보다 더 재미있는 핸드폰을 상상하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의 열정 하나만으로 멋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도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향후 몇 년 후에 모두가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 정말 좋았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 영광은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할 열정을 버린 것입니다. 청년은 열정과 도전이 전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60에 모든 것이 망하고 정신병까지 들었던 불쌍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려고 어떤 모텔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곳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 어떤 한 여인이 구슬프게 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찬송소리를 듣고 그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60대 된 그 노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이 미친 여자가 있는 바로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한참 동안 울며 회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머리가 맑아지는 상쾌해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날로 바로 그 다음날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병원이 완치가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금 진실된 크리스천의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던 중에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냐면 닭고기를 만들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닭고기를 만들어라, 닭을 튀겨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소스를 올리고 기름을 넣고 닭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늘 할 때마다 귀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게 넣고 또 뭐 반죽은 어떻게 해서 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갑자기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다 따라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닭에 대한 소식이 더 유명해져서 74세가 되던 해인 1964년경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서 600개 이상의 엄청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돈이 굴러오는데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굴러들어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커넬 샌더슨, KFC의 창업주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입니다. 어떤 천번에 어떤 그 직장을 들어갔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 잘리고 다시 들어가고 또 그 천번에 면접을 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예전엔 돈이 많이 벌어 성공하는 데만 급급하였는데 망하고 결국에는 정신병까지 얻고 아내도 잃게 되었는데 그 60이 된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74세의 나이에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사야서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천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태보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몽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함으로써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지만 비록 강한 사람이라도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콜라도 힐튼은 어느 날 자신의 곁에 있는 5달러짜리 세막대기를 한 손에 듭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세막대기는 그대로 두면 녹슬어서 쓸모없는 싸구려가 되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막대기를 녹여서 말굽을 만들면 2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만들면 3,25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인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